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개개인들의 영혼들이 주로부터 은총을 받으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또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담을 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생각으로, 신념으로, 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로서 주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담을 내 주옵시고 또 말로, 삶으로 단순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존재로 주를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새벽에 깨서 기도하고 있는 14개의 교회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깨어서 기도하는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도와주사 온전히 교회를 든든히 세우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주 앞에서 온전히 칭찬받기 합당한 모습으로 인도받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옵시고 안 들렸던 말씀에 들려지게 하시고 또 보이지 않았던 말씀들이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계속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2주 정도 이상을 본 것 같고요. 2, 3주 본 것 같고요. 오늘은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5장 12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당분간 말씀을 좀 쭉 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그 내용들을 조금 허락하는 내에서 범위 내에서 묵상하고 또 이렇게 좀 걸어가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아멘.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구원이 어떤 방식이었냐. 지금 이 로마 교회에다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잘 해볼 것은 저희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벗어난 이방인으로서 또 신약과 구약을 완성된 것을 보기 때문에 좀 이해가 더 더해진다고 볼 수 있지만 로마 교회에 많은 갈등 가운데 있는 그들, 특별히 유대인 다수의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믿음이 아직 굳건하게 뿌리가 안 박힌 상태예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로마서가 쓰여진 시점이 AD 57년 정도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30년이 아직 안 된 시점이에요. 안 된 시점에서 교회가 형성돼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근데 그 교회에 유대인들에게도 구약에 대한 믿음은 많았을 거예요. 뭐 여호와 하나님 중심에 또 그들은 아담을 알았고 창세기가 있으니까 또 율법이 뭔 줄 알았고 또 그들은 뭐 출애굽이 뭔 줄 알았고 많이 알았을 거예요. 또 광야를 가면서 했었던 불신앙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 뭐 SNS가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네이버라든지 구글 같은 게 있어서 정말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죠. 지금 그냥 그들은 전달해 들으면서 그러니까 증언되는 것 전달해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악했던 거예요. 또 실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도를 박해했고 반대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온전한 믿음 갖기란 쉽지가 않은 것이죠. 그런데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람들이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다라고 말을 계속 하고 있냐.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가 죽으신 거예요. 이 얘기는 구약시대 때 동물의 제사와도 뭔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동물들이 계속 죽어나가야 됐어요. 피를 흘려야 됐고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제 이 내용들을 설명을 쭉 하다 5장 10절 말씀 보니까 곧 우리가 5장 10절 원수되었을 그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혹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그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일을 딱 행하시고 나머지는 네가 살아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한 일이 구원이 아니라 그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 얘기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일로서 한 게 아니라 존재로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일을 했다가 아우 잘못했네 이 정도가 아니라 늘 그 구원이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그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가 계속 살아계시 영원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거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로 수없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 중에 하나가 구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그 자체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적은 게 아닌데 좀 이 부분이 이해가기 지난번 계속 11절 말씀까지 봤을 때 그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응답과 역사가 없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분 자체로 즐거워할 수 있는 특권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환난 속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냐면 그의 생명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임시적인 게 아니라 정식적인 것이고 우리의 구원은 가건물이 아니라 정식 건물이고 우리의 구원은 어떤 뭐랄까요 모델하우스가 아니라 실제 건물이라고 그러니까 예표가 모형이 아니라 실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데 12절부터 뭘 말하고 있냐면 갑자기 아담 얘기를 꺼내요. 기억하세요? 11절까지 무슨 말을 죽었다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죽었다는 말을 자꾸 하냐. 그 얘기를 로마 교인들에게 더 이해시키고 싶었고 로마 교인 또 성경 읽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물음이에요. 왜 갑자기 생뚱맞게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인데 왜 갑자기 아담 얘기를 하고 있을까. 이 부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까에 좀 곰곰이 생각할 여지가 있는 그냥 써 있으니까 써 있나 보다가 아니라 좀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사람이 전적으로 죽어 있다는 얘기예요. 타락했다는 얘기고 타락은 일부 타락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분 있어요. 우리는 죄의 본성 때문에 죄를 계속 지어나가고 있다. 그 죄의 본성 때문에 죄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 되게 일리 있는 말이죠. 근데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죄의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 있는 거야. 그래서 계속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죄가 심각해져 라고 보는 견해는 조금 동의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이해는 가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죄를 향해 나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죄인이에요. 죄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나쁜 어떤 결핍된 성품을 부여받은 게 아니라 아예 죄를 받은 거야. 죄를 아담이 지은 죄가 우리에게 100% 있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 부분들은 신학 논쟁에도 되게 중요했던 내용들이에요. 뭐 우리가 논쟁할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죄를 계속 지어나가고 있는 존재. 제가 더 지금 제가 20%의 본성이 있는데 100% 나갔던 인간이 아니라 우리는 원래 죄를 100% 갖고 있었다. 그래서 타락했다, 연약했다, 죄인 상태였었다, 원수였다는 그 얘기는 100%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 20%, 누군 15%, 누군 7%, 누군 80%. 그러니까 죄가 다양한데 이 죄를 싸잡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한 게 아니라 다 100% 죄인인데 이것을 해결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아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저주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요. 고통 안에 있었다는 얘기고 사망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죠. 왜 우리가 진노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었냐? 왜 그가 나를 위해 죽어야 됐냐? 그것은 아담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아담 안에 있다는 것은 연약하다는 얘기고, 아담 안에 있다는 얘기는 본문 말씀으로는 죄인 되어 있다는 얘기고, 아담 안에 있다는 얘기는 원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아직 연약, 6절에 연약할 때, 8절에 죄인 되었을 때, 10절에 원수되었을 때, 이 말들이 전부 다 연약할 때 전적으로 타락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전적으로 사망 가운데 있을 때, 원수되었을 때 진노 아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하기 위해서 든 내용이 12절부터 21절 내용입니다. 그렇게 좀 잡으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해결을 구체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담을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구약 중심이에요. 구약의 첫 번째 책이 어디예요? 창세기. 창세기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1, 2, 3장. 그 내용과 관련된 인물이 아담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담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아담 얘기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창세기를 가지고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뭐 갖고 시작합니까? 원래 인간 갖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 그런 것처럼 지금 아담, 지금 바울 사도도 지금 아담 얘기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어떤 죄 상태에 있었고 그 죄가 왜 있었고 그 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아담 얘기를 한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결론적으로 한 사람, 그 12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11절 쭉 말한 다음에 그러므로 혹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이 아담을 유대인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생각 잘 해보세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냥 무턱대고 그런가 보다 하지 마시고 한 사람의 지은 죄인데 그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돼? 이 고민이 있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유태인들도 유대인은 알았을 거예요. 알았는데 지금 바울은 지금 뭘 말하기 위한 것이냐면 그 한 사람을 말하기 위해서 아담을 말하기 위해서 얘기가 끊은 게 아니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죽었던 그 인물이 누군지를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적었기 때문에 실제 아담 얘기 창세기를 꺼내면서 사실은 사도 바울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보세요. 한 사람이 뭘 졌어요? 죄를 졌어요.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졌고 죄를 져서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죄가 있다는 얘기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그 영향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 얘기입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지금 갑자기 이제 확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한 사람이 죄 졌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의 죄를 졌대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한 사람 죄 사망, 모든 사람 죄 사망,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죄는 누구 죄와 관련이 있다? 아담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유태인들은 반항하거나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도 마찬가지로 이거에 대해서 뭐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많은 신학자들이 창세기 1, 2, 3장을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설화라고 얘기해요. 단군 신화처럼 신화라고 얘기해요. 단군 얘기 우리는 잘 믿지 않잖아요. 그냥 뭐 건국신화니까 그런가 보다. 실제 창세기 1장, 3장을 많은 신학자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신화. 근데 지금 뭘 말할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은 지금 창세기를 1, 2, 3장을 얘기를 두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도 창세기를 믿는 믿음이 있었다. 모든 사도들도 그런 믿음이 있었다. 예수님도 그 얘기를 관련해서요. 예수님 또한 사람들의 죄 문제를 얘기를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얘기는 무슨 회개? 죄를 회개하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사람의 죄가 시작되는 것을 알 수 있냐? 창세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 우리가 수없이 받았던 그 부분은 이 얘기입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모든 사람도 죽는다는 얘기는 그들에게도 죄가 있다는 얘기다. 로마서 1장부터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이방인의 죄, 유대인의 죄, 3장의 모든 사람의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3장까지 계속 뭘 말하고 있냐면 의인이 없다. 의인이 없는데 얼만큼이냐? 한 사람도 없다. 이 이야기는 단순하게 죄의 본성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100% 죄인이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수 없는 제사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 없는 제사를 통해서 뭘 알고 있었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알고 있었고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율법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율법이 모세에게 주어진 거예요. 모세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살아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어요. 죽었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망은 죄의 결과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죄에 대한 벌은 사망이에요. 사망한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얘기고 죄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부터 시발점이 돼야 돼요. 그게 누구냐?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김으로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것이죠. 그 죄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속에 그 당시 모든 사람에는 지금 우리를 포함한 거예요. 혹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로마서 3장 20절 나왔는데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때부터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왜 모세가 받았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율법의 내용은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모세 전에 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이거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이 내용들에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율법 존재는 율법은 모세 때 주어진 건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어떻게 깨달았냔 말이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말하고 있고 유아의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서 유아들이 뭐 죽기도 하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고 어린아이가 태어나고 이틀 만에 죽었어요.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죄를 질 만한 의지도 없고 아직 자아도 없고 자아가 있다더라도 미성숙하고 태어났다 생명은 있지만 죄를 질 만한 어떤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왜? 부모의 전적인 100%의 도움에 의해서 살 수 있는 그 아이가 무슨 죄를 져요? 그 아이가 죽는다는 의미는 뭘 항상 생각했냐면 사망은 항상 죄의 결과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우리가 무슨 죄 졌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에게도 죄가 선제에 있음을 원죄가 있음을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죄의 보편성이에요. 죄는 누구에겐 진하게 있고 누구한테는 덜 있고 그게 아니라 죄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본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라면 사망도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거예요. 그쵸? 날 때부터 죄 속에서 진노의 자녀로 탄생하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잖아요. 제가 요즘에 문득문득 드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예요. 전 그때 예전까지 그냥 한 단어로 들렸어요. 그게 생로병사. 근데 아 그렇지. 낳고 생 늙고 노 병들고 병 죽고 사. 아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죽고 병드는 것이 인생이구나 생각이 뚝 들었어요. 그 전까지 그냥 생로병사 생로병사 이랬는데 그게 각 단어로 보이는 거예요.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아 이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거예요. 병 없는 사람 있나요? 저도 꽤 병 없이 산 사람인데 자신이 없어요. 이게 생로병사구나. 죄가 뭡니까? 하나님 알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고 진리를 우상화하는 것.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두기를, 말씀을 두기를 거부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알던 얘기로 사탄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불순종할, 보세요. 주인이, 그러니까 나를 종삼은 존재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느님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겠냔 말이야. 종되어 있는데. 자기 주인이 진짜인 줄 알지. 하나님 알기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죽음은 죄의 대가이며 죄에 대한 벌입니다. 죄는요, 꼭 기억하세요. 연약함이나 결핍이 아니에요. 죄는 아담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지금 원죄를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4장이 믿음이고 로마서 5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데 그 죽은 이유는 죄 때문이에요. 그 죄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왜 하와를 얘기 안 했습니까? 아담이 첫 사람이에요. 인류의 대표자예요. 그렇죠?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의미는요. 그 사실은 생각이 잘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니, 아담이, 우리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유대인들도 아담의 죄를 그들은 문화적으로 그들의 전통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왜? 우리 근간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유태인들이 생각할 때 우리의 유태인 민족의 근간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아담으로부터 지은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당연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만 이방인은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더 이해가 안 가죠. 왜냐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왜 내 죄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 뭐 나는 뭐 그 민족 상관도 없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불명확한 거예요. 불명확하니까 계속 가면서 로마서는 구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신칭의.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죠. 우리 뭐 다른 구절을 한번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7장 7장 9절에서 10절 말씀. 지금 멜기세덱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야.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모세 전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렇죠? 모세보다 한 몇백 년 앞에 있던 사람이죠.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8절, 9절, 10절을 읽었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치는 거예요. 누가 바쳤다고요? 아브라함이 바친 거예요. 근데 본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9절 말씀 보니까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느니 레위는요. 12 아들 중에 야곱의 아들 중에 하나잖아요. 아직 아브라함을 몰라요. 그리고 레위 민족은 더더욱이나 후에 만들어져요. 아브라함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는데 성경에서 뭘 말하고 있냐면 레위도 드린 바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즉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게 아니에요. 레위 족속은 나중에 생겨요. 아직 아브라함 때 생길 그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의 11절 드렸을 때 이걸 아브라함이 드린 게 아니라 레위 지파도 레위인들도 드린 것 같다는 거죠. 이게 대표성 원리예요. 성경에서 신학적 용어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 왜 드렸냐면 이와 같이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드린 게 아닌데 레위가 드렸다고 치는 것처럼 이런 문화가 이런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은 인류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사실은 죄를 지은 게 아니지만 아담의 허리에 우리도 있었다. 레위인들도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사실은 아담의 출혈을 나가면 한참 걸리는 연도지만 실제 아담을 인류의 대표였고 우리의 대표였기 때문에 그의 죄가 우리의 죄로 전가되었다. 성경에서 아담 사건 보세요. 성경에서 아담 사건 외에 창세기의 죄에 대한 언급이 또 있나요? 근본적인 모든 사람에게 죄를 미친 뭐 계속 죄만 져요. 노아와 방주도 마찬가지고 바벨탑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선제에 있는 죄가 뭐냔 말이야. 쭉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에서 죄의 시작이 딱 끝나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사건 이후에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면서 우리 그의 죄 문제를 거론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죄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사도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죄를 우리는 원죄, 오리지널 씬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원죄예요. 원죄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대표성을 제가 부여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인간으로 첫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원죄가 우리에게 알지도 못하는 원죄가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으시나요? 왜 아담과가 내 죄가 돼야 돼? 난 대표로 인정할 수 없는데?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인간의 첫사람, 첫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이 말들을 믿으셔야 돼요. 아담 위에 사람 많았다는데 이런 신신하게 논리들 거기에 빠지면 성경이 무함을 믿냔 말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요 창세계를 신화로 보는 거예요. 똑같은 시각에 그 시각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시각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을 믿고 사도들의 전통의 시각을 믿고 또 이 말씀을 이렇게 믿어요. 근데 뭐 이상한 걸 막 봐가지고 막 그 뭐 사람들에게 죄가 뭐 조금 있다는 둥, 죄의 본성만 있다는 둥, 100% 죄인은 아니라는 둥, 또 흔히 범할 수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뭐 구원, 만인 구원설. 그쵸? 그냥 다 구원받는 사람이야. 아니요. 제한 속죄예요. 구원받을 사람이 다가 아니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좀 충돌이 신앙을 많이 되지만 꼭 기억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죄예요. 너무너무 공평하지 않죠. 너무너무 공정하지 않죠. 그런 것처럼 그거죠. 야, 아담과 하와가 제가 너한테 주어진 거 선택이 한 거지 무조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운명적으로 주어진 거, 운명적으로. 그냥 날 때부터 죄 갖고 태어나는 거야. 아무리 착해도 그는 죄인인 거야. 이것이 공정하지 않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의가 너에게 주어져 갖고 너희가 받은 구원은 공정해? 지금 이걸 말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너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담은 14절 말씀 보니까 5장 14절 그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러니까 모세와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람들은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죄라는 개념이 왜? 율법이 없었으니까 율법을 통해서만이 죄를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없는 그때에 그들은 죄를 짓지 않았냐?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의 범죄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이미 왕노릇했어요. 이 이야기는 율법을 통해서 죄 있다고 그렇게 정죄당함을 당하지 않았지만 실제 그들이 죄가 있었다. 그 죄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첫사람이었어요. 첫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담은 오실자의 뭐라고요? 모형이다. 모형이 뭐냐면 예표예표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가건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보여준 것은 단순히 아담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성경 기록의 목적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한 것이 맞다라면 이미 창세기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천년이 하루가 거래가 천년 가는 것이 맞다라면 하나님께서는 저자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할 때 이미 요한복음을 내다보고 요한계시록을 내다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자 입장에서는 구약의 서론, 예를 들면 뭐 신약이 볼, 뭐 사복음서가 본론, 결론은 지금 향해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엔 천몇 년 동안 쓰여진 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순간에 지으신 거예요. 이런 성경의 절대 무엄에 대해서 믿음이 없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불가능한 것들인 겁니다. 아담은 모형이고 예표였죠. 예표, 샘플이에요, 샘플. 그러니까 오리지널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하우스 가잖아요. 모델하우스는 뭐 예를 들면 딱 봤어. 동탄에 무슨 하우스야. 그러니까 동탄에 있는 뭘 짓고 있는데 이런 모양을 친다는 얘기잖아요. 아담은 이와 똑같아요. 아담은 오실 분을 예표하고 있는 거야. 그건 누구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보니까 첫사람 볼까요? 봐야 되겠네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5장 45절.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있는 영이 된 거 첫사람은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보세요. 첫사람 아담이면은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두 번째 아담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고 마지막 아담이래요. 첫사람은 아담이고 마지막 아담이 누구냐?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요.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은 누굽니까? 신령한 사람이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러니까 뭘 말하고 있냐면 지금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교차하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구약에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자예요.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신약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예요. 아담은 불순종했고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하신 거예요. 그가 하신 얘기가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습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삼일차 하나님께서 그 서로 의논하시고 확정하신 그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두 번째 아담, 정확하게 표현하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고전 15장 20절 말씀 보니까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의 한 사람부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꼭 기억하세요. 아담의 그 범죄로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 범죄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마지막 아담인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럴 자격이 없지만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주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네가 아담의 구원을 아담의 그 죄를 네가 택한 거야? 택하지 않았지. 너에게 그냥 원판 그냥 뒤집어 씌운 거예요. 쏟아져 들어온 거야.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의 그 부활이 너희에게 다다랐고 이르렀고 그 구원은 완벽하다고 아담의 죽음 아담의 그 죄의 범 그 죄의 그건요 일부가 온 게 아니에요. 아담의 죄가 100 있고 우리한테 5가 온 게 아니라 아담의 죄 100이 우리에게 100으로 온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과 생명이 그 100이 우리에게 100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시죠? 아담이 우리의 죄를 건네준 게 아니에요. 왜? 아담이 죄인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뭘 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던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를 네가 거부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네가 거부할 수 없다. 그러니 네가 망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구원은 안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방정케 하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내용이 그래요. 물론 우리가 너무 부족해서 그 구원을 그렇게 편하게 너무 민망하고 너무 안 할지라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네 모습, 네가 하나님 구원을 막거나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담의 죄가 네 전 인생을 통해서 태어나기 전부터 모든 인류에게 쏟아져 들어왔던 것처럼 마지막 아담을 통해서 여기까지 아담의 영향이었다면 여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인 거예요. 그렇죠? 죄를 택하지 않았고 그 죄가 100%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에게 100% 들어왔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려고 지금 로마서 5장에서 지금 아담과 하와 얘기를 꺼낸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 적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 장 한 권을 획 읽을 수가 없는가. 그래서 아담의 죄의 결과 예외 없이 우리가 이르렀고요. 그리스도의 순종과 의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친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제한 속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의 죽음은 이런 의미다라고 로마 교회에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설명하는 거예요. 죄가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졌고 우리는 그 죄를 막아내거나 거부할 수 없었던 것처럼 주의 은혜도 주의 그 생명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다. 그것이 은혜다. 그렇게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다. 너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죽었다는 의미는 이런 의미다라고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앞에 11절 말씀까지를 12절부터 21절까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왜? 너무 중요하니까. 5장의 무슨 내용이라고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 죽음을 얘기하는데 왜 죽냐?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그 죄가 너에게도 100% 있다. 그랬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명이 너에게 100% 주어졌음을 말을 하면서 구원의 더 어떤 깊은 뜻들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은 내용 같지만 사실은 로마서 5장 내용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죄의 문제에서 이거는 이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 믿어지면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막 믿게 되어지면 알게 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 지혜이기도 하고 은혜인데 그런 믿음 있게 부탁을 드리고 우리 죄가 죄를 기억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계속 아담이 예표하고 있는 그 마지막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에요. 모형. 누가 모델하고 집착합니까? 그렇잖아요. 실물에 실제 집착을 해. 누가 모형과 예표에 집착을 해요? 실제 집착을 해야지. 그렇죠? 그런 은혜가 실제 대신 참응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깊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더 깊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구원의 폭과 넓이와 깊이가 더해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복음을 구원을 생각하며 생각 속에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지혜와 지성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유럽사역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시고 방문케 되어지는 여러 나라들 속에서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고 그 은혜가 그 복음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전달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서 그 나라 살릴 수 있는 합당한 자들과 문들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병약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또 대전에 있는 최혁 전사님에게 힘을 더하시사 육신의 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몸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주를 향해 온전히 삶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14개 모든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한다을 대해 주옵시고 또 광명에서 진행될 전교인 신방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사 각 가정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은혜 사건들이 있도록 인담을 대해 주옵시고 각각 가정들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각각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나가므로 말미암아 가정의 믿음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당대 세계복음을 향한 교회로서 온전한 일들을 감당하며 주를 향해 온전히 우리를 들을 수 있는 모든 가정 될 수 있도록 힘을 도와여 주옵소서. 알 수 없는 문제와 각기 다른 형편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드리며 인도받게 하시고 늘 합당하지 않은 우리 모습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나가는 가운데 합당한 그 부르심이었음을 또 합당한 자로 우리를 키워나갈 것임을 발견할 수 있는 한 주간 동안의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현장들을 건들기 원하고 또 만나는 곳곳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당대 세계 복음에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하게 부정합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함을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현장 나라 대륙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지어다. 아멘.